할렐루야. 광고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오는 금요일 함께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흥집회 할 때마다 이 담임 목사님들의 걱정은 안 모이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함께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허무한 이런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 그 수고와 슬픔 안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연 속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기쁨을 준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겨두고 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상하게 한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기쁨을 주고 도움을 준 사람들은 빨리 잊게 되지만 이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은 오랫동안 간직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꼭 갚아줘야겠다라는 이런 보복 생각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지만 누구의 얼굴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면 받은 은혜 다 날아갑니다.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그런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제발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를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자에게 있어서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목회 30년 하면서 지금까지 이 말씀 전하며 예배 중간에 나가서 회하고 돌아온 사람 아직도 못 만났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상하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라, 그냥 뭐 현실이 그러니 어떡하겠느냐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hearted. 이 가슴이 브레이크한 사람, 망가진 사람 가까이 하시고 save the crushed spirit. 우리의 이 영이 참으로 짓눌려서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에 우리의 사연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이런 분들 주님께서 반기시며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원수의 얼굴이 다시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위로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3장, 창세기 3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눈을 들지 못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요, 이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결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잘못한 그 죄를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눈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땅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 다시 한번 눈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끝까지 붙들고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그냥 TV 채널 돌리듯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하는가? 우리가 기도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살다 보면요,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모든 어려운 일에, 내가 겪는 그 어려운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요,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 이 문제가 어떠한 다른 어려움을 가져다 줄지 아주 소설을 쓰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냐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에 겪을 때에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커지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커집니다. 위대해집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질도 준비하고 어떻게 만나면은 자기가 행동해야 될지 다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듣고 그 확신을 가지고 눈을 들고 나아갑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올 때에 전에는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졌습니다. 형이 가까이 오자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예비함인지 만약에 잘못됐을 때에 어떻게 할까 전략을 세웠는지, 가장 앞에 두 종과 그 아이들, 또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아이들, 그 뒤에는 라헬과 요셉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이 배열은요, 아마도 사랑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모슬렘들이 이렇게 미국이 공격해올 때 휴먼 시일드라 그죠? 인간 방패를 만들어 놓고 그렇듯이 야곱이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제일 앞에는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죽어도 별로 자기하고는 그 놓고 종들 놓고, 아, 레아는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가 아니니까 뭐 이 여자도 조금 좀, 그 다음에 아끼는 이 라헬에게 제일 도망갈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인지. 그런데 여기 크게 바뀐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야곱이요, 앞에 이렇게 여자들 아이들 세워놓고 자기가 뒤에서 도망가려는 이 모든 준비를 하고 뒤에서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 담대함이 생기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견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 참 볼 때에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아, 편견을 가지고 편애를 가지고 이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즉시 성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전에 살던 삶이 다 정리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되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멋진 삶을 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여서 전에는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도 우리의 인간의 찌끄러기가, 죄의 찌끄러기가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뭐 할 수 없지, 이건 현실인데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 이후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요, 뭐 현실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어떤 민족에게도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가 이 민족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내가 구원을 많이 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진 편견과 우리가 가진 이 민족 사이에 그 미움과 또 우리의 가진 이 인종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미국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이 그게 희망사항 아니십니까? 저만 그랬나요? 예, 저도 우리 아이들이 첫 며느리가 한국 며느리인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들한테는 It doesn't matter who you marry.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나 흑인하고 결혼해도 괜찮아? 속으로는 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야 오케이 뭐 이 정도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한국인이어야 하고 예수 잘 믿고 한국말도 잘하고 유교 문화에 이해하고 능력 있는 이런 사위나 며느리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잡으세요. 한 통계에 의하면요, LA나 뉴욕에 이 대도시에 사는 한인 2세, 3세들이 한국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확률은 50에서 60%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정당 한 가정은요, 이제 한국 사위나 며느리를 맞을 그런 이런 통계가 있는데, 뭐 아이오와나 켄터키나 뭐 아이다호나 이 한인들이 많이 넘는 이런 곳에서 사는 2세, 3세들이 한국인과 결혼할 확률은요,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20% 미만이래요. 근데 우리의 바람은 있지만 희망사항은 있지만 다른 이런 이 민족과 결혼할 때에 좀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제가 이 2세 사역하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이 이 동부의 유명한 법대에 다니면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교회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국이더라고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뭐 말할 것도 없고 얼짱에 몸짱에 노래를 할 때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교회에서 헌금성 특송을 하고 나면요. 은혜 안 받으면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너무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데 단 한 가지 흑인이었어요. 그 부모가 반대를 하는데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이민 와서 흑인이랑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랬냐고.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에요. 목사님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흑인 여인 아내로 맞이하려고 비난했던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는데 우리 부모님 신앙인인 거 맞냐고. 신앙인인 거 맞냐고. 피부 색깔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것이 크리스찬이 맞냐고 묻더라고요. 부모님이 저까지 찾아와서 목사님 말려야 됩니다. 이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아직도 많이 변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야곱도 아직도 야곱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구별하여서 먼저 가고 얘는 넌 도망갈 시간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가기 전에 여기에 있는 흑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아프리카 가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히스패닉들 사랑하지 못하면서 히스패닉 나라 가서 그분들 사랑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지만 이제 형을 만나고 나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형 앞에서 엎드립니다. 참으로 용서를 구하는 야곱의 모습이 대단합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형 앞에서 바싹 엎드립니다. 7번 절했다는 말은요, 땅에 굽히고 절했다는 말은 이 가나안 풍습입니다. 이 무릎과 팔 뒤꿈치가 땅에 닿고 코까지 땅에 닿게 해서 7번 절한다는 말은 왕이나 아주 대단한 사람, 노예가 주인에게 존경을 표할 때에 하는 이런 태도였습니다. 형 앞에서 자기의 최고의 이 존경심을 이렇게 표합니다. 이때 야곱은 다리 저는 장애우였습니다. 환도뼈 한 대 맞고 다리를 절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 양발과 또 팔 뒤꿈치를 땅에 대고 머리까지 땅에 대고 7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얼마나 보는 사람도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할 때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교만한 모습으로, 뭐 뻣뻣한 모습으로 I'm sorry 이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아내랑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고 나면요, 집안이 꼭 지옥 같아요. 들어가기도 싫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 조약을 잠깐이라도 맺기 위해서 제가 그냥 I'm sorry라고 해야겠다 해서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가서 I'm sorry 그러면요, 귀신같이 합니다. I'm sorry 하면 No, you're not. 그래요. I am sorry. No, you're not. 어떻게 하냐고요? 딱 보면 안 돼요. 목소리 듣고 말의 억양과 어조와 몸가짐새와 눈 몇도 각도로다가 깔았는지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안 돼요.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능을 여자에게 두셨어요. 야곱은 형에게 완전히 엎드립니다. 자기의 잘못함을 형에게 인정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겸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서로 잘못했는데, 뭐 당신도 50% 잘못, 나도 50%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화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100% 손해볼 각오를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가지 잘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몇 가지 잘한 거 내세우다 보면 화해가 안 됩니다. 사과하려고 하면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야죠. 잘못했는데 하면 콤마가 찍어지잖아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또 있습니다. 잘못했는데, 아니 따지고 보면 당신도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대로 이어진다면 회복은 어려워집니다. 만약 야곱이 형님 20년 전에 제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괘씸죄에 걸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나만 잘못했냐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야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걷게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나의 잘못을 100% 시인하고 나아갈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아도 자신이 알고 그걸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야곱의 겸손한 화해의 태도는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의 강박한 마음을 움직여 주셨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줌으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 나왔을 때는요, 반기려고 나온 것 아닙니다. 집을 떠났을 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향해 달려갔을 땐요, 복수하려고 달려간 것이지 400명의 군사를 왜 데리고 갑니까? 제대로 복수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동생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축복권을 가로채서 자기 잘 살겠다고 떠나갔는데 오는 모습을 보니까 쩔룩쩔룩거려요. 삼촌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일을 했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초라했겠어요. 뭐 여러 가지 동물과 뭐 재산은 있다고 할지라도 저 이민자들 보면 그래요. 이민 온 지 30년, 40년 동안 고생고생 끝에 어느 정도 살만해서 이제는 뭐 그렇게 큰 물질적인 걱정 안 하고 사는 모습인데 모습을 보면 고생한 모습이 그대로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처럼 야곱도 오는 거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에요. 거기다 또 이젠 다리까지 접니다. 다리 절면서 형에게 잘못했다고 그냥 7번 앉았다, 그냥 일어났다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형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그 겸손함을 보며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녹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들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관계들이 있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선 그 회복의 첫걸음이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야곱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로를 좀 구워 삶아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형에게 갖다 주면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내가 이 받았으니 형님 이거 도로 드립니다. 내가 형님을 대신해서 받아서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질을 잔뜩 드리면은 형님이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형에게 이걸 다 드릴 테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형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요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요즘 보면요 관계 회복 위해서 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많아요. 뭐 자동차 사고가 나도요 얼마 주면은 해결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이거죠. 내가 해를 당하면은 돈을 얼마 하면은 해결해주겠다. 이 크리스찬의 화해 방법은요 물질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음으로써 해결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 회복을 물질의 이 모든 해결책을 두는 이런 사회 가운데서 믿는 자들도 그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이 나 먹을 만 살만하다. 나도 그 필요 없어. 그거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하면서 동생에게 돌려줍니다. 물질이 방법인 줄 알았던 야곱에게 이것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피부도 좋지 않은 사람이고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칼로서 승부를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폭 대장 정도 될 정도로 이 조폭은요 아주 나이스가이처럼 생기면 안 됩니다. 조폭은 생긴 게 조금 좀 조직적으로 폭력적으로 생겨야 돼요. 그래야 이 조폭이 됩니다. 이 형이 이 사냥하면서 또 칼로다가 승부를 보는 이런 인생을 사는 또 털도 많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기에는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볼 때에 그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중심에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용서였습니다. 용서를 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 동전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 하면요, 또한 용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용서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복 달라고 복 주시기 전에는 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씨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합니다. 복을 줍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물질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화해의 복이었어요. 화해, 용서받는 이 축복. 여러분 이 화해 없이는요 약복강의 축복을 축복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용서받은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관계를 할지라도 약복 강가에서 받은 축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선 화해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받기 위해선 우리 삶 가운데 용서라는 주제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참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용서의 주제는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만큼 용서해 주겠다는 이런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면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이런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을 줄 안다고요? 용서받음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 용서할 줄 압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뺨 한 대 맞았다고 뭐 으르렁거리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해 주겠다고 그럴 것인가? 멀리 용서를 찾지 않으셔도 용서할 대상들은, 용서를 구할 대상들은 가까이 있습니다. 수년 같이 살면서 부부관계라는 이런 관계이지만,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하지만, 한 침대에서 같은 이불 덮고 잔다고 하지만 남남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거든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세요. 이민자들의 참 마음 아픔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 때문에 이민 왔다는 분들이 십중팔구인데 자녀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참 이런 아름다운 관계보다는 망가진 관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문화 차이, 언어 차이 때문에 이것을 핑계로 하여서 관계가 단절되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 접고 부모로서 부족했던 점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이런 과정을 거칠 때에 그것이 천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꿈꾸지 않으십니까? 이왕 이민 와서 사는 거 멋지고 아름다운 삶 살아야죠.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동거하기 위해선요, 동거하기 위해선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기 위해선 용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용서와 회복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지옥 생활하고 계십니까? 둘이 만나서 형제가 끌어안고 웁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겠습니까? 이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다시 형제다. 이거였습니다. 저는 남북통일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북녘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끌어안고 울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서로 끌어안고 우는 그날, 그날이 참된 회복이 있는 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0월 3일에 미국의 텍사스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경찰이 그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자기네 집하고 들어갔다가 잘못 알아서 총을 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제 형을 받았습니다.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댈러스에서는 화재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자기 집인 줄 착각하고 들어가 흑인 이웃주민에게 총을 쐈던 백인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는데, 재판장에서 연출된 뜻밖의 장면에 또 한 번 미국 사회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웃 주민을 오인 사살한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거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And assess the defendant's punishment at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예상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시민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No justice, no peace. No justice, no peace.
하지만 같은 시각 법정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보탐 진의 동생 브렌트 진이 당신을 용서하겠다며 입을 연 겁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이어 판사에게 가이거를 포옹해도 괜찮겠냐며 묻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그렇게 두 사람은 정윤석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나눴고 그동안 낡은의 흐느낌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That's the spirit in which I, and I think we, want to move forward. With a spirit of forgiveness, faith, and trust.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 동생이 보여준 용서의 포옹에 지역사회는 감동과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세상을 감동시키는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이 버텀 진의 동생, 남동생은 이걸 전체를 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이 당신도 용서해 줬고 내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당신이 감옥 가는 것 이거는 잘못된 일이었지만 액시덴이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 그런 능력이 있다면 감옥도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줄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으로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보여줄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이 찬양 한 곡 부르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 나의 마음을 망가뜨려서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께 다시 한번 눈을 들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복수의 이 증오를 가지고 평생 지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리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권위 다 내려놓고 야곱이 형 앞에서 일곱 번 완전히 엎드린 것처럼 나도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리라. 이런 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직도 마음에 이 증오가 가시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마음 위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 눈같이 하얗게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흉내라도 내겠다라는 이런 결단으로 주님 용서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고 용기 허락하셔서 주님 지옥 삶이 아닌 천국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